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몇 주째 저희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을 펴시면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12절 한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이 시리즈 말씀으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조금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기상 7장 12절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이 이제 도움의 돌,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세운 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볼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체험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에벤에셀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나의 이런 사정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께는 또 이런 면모도 있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돌을 세워가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 조금 적용해서 말씀을 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좀 연결을 시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한꺼번에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저런 모습을 하나하나 체험해 간단 말이죠. 아,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에벤에셀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그런 어떤 성품 또는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참 복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단지 구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친다면 이것보다 더참 안타까운 일이,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속박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구속의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의 주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의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주님,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해주시는 구출의 주님,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유의 주님, 또 이 광야의 그 여정 중에서 이 물샘과 종려나무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주시는 그런 위로의 주님, 또 승리의 주님,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교제의 주님, 이런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언약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어디까지 오셨냐면 시내산까지 이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은 모세가 불과 몇 개월 전에 80의 나이로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산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산 위로 부르셨고 또 나중에는 아론도 부르시고 또70 장로들도 부르시고 해서 거기에서 그 교제의 주님 상을 차려놓고 인간과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그 주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순히 거기서 이렇게 교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법을 주십니다. 모세는 거기 그 산에 이제 40일을 머물죠. 물론 뒷부분에 가서 다시 또 40일을, 그러니까 총 80일이지만, 이제 처음 부분에서는 이제 40일 동안 이제 그 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대표적인 명령들, 이것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에는 성경에서 판단의 법도라고 그렇게 명명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법도. 판단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판사지요. 영어로 저지고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사사기가 이제 재판관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판단에는 굉장히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했던 문제였습니다.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이 법적인 문제들, 분쟁들, 또 하나님께 인간이 행하는 어떤 범법과 범죄들, 또 인간 사이에 또 벌어지는 상거래의 그 어떤 윤리들, 이런 것들이 지금 21장에서 23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일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걸 받고 있는 게 이제 출애굽 연도인데 보통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출애굽의 연도를 BC 한 1450년경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1500년이에요. 그러면 AD 2000년하고 더하면 3500년 전 일인 것입니다. 3500년 전에 굉장히 세세한 이런 인간의 모든 관계된 법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3500년 전이라.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겠네요. 한 1000년 전까지도 조선시대인가요? 예? 고려? 예, 고려시대. 그럼 한 1500년쯤이면은 우리 삼국시대쯤 되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하는 삼국시대. 그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해서 이제 BC로 이렇게 막 넘어가면 그건 고조선인가요? 그러면 뭐 지금부터 한 2500년 뭐 이렇게 되면은 2500년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조선 전엔 뭔가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어쩌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아, 그쯤 되면은 사람들이 돌도끼 들고 다니고, 뭐 2500년, 막 3000년 이쯤 전이면, 동굴에서 뭐 이렇게, 이 가죽, 조그만 가죽만 걸치고 다니고, 뭐창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지금 언제쯤이면 3500년 전에 이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500년 그러면 굉장히 까마득하고 막 그때는 정말 원시인들만 살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지능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이때 이렇게 이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대표가 지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는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또 제사장이 뭘 하냐면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희생 헌물에 관한 이야기,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25장에서 31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것은 율법과, 그러니까 법과 그 다음에 이 희생 헌물 제도 이렇게 우리가 좀 양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율법이랬지만 영어로는 그냥 law죠. The law.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못 정합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뭐가 고장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 자동차를 만든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고장 상태인지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시는데 규정하시고 나서 결국은 뭘 선언하시는 거냐면 그 죄의 대가가 죄의 삯이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략 이야기한다면 너 이거 해안 하면 죽어. 넌 이거 하지 마 하면 죽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613가지로 이렇게 뭐 정의하지만 그것도 다분히 인위적으로 그렇게 맞춰놨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수백 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둘로 나누면 그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안 해서 죽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다. 이것만 알려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래, 내 얘기 다 끝났으니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고통을 덜 받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주신 또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짐승 희생 헌물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구제책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의 죽음을 면하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이죠. 이게 대신 속죄인 것입니다. 짐승을 통한 대신 속죄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그러나 또한 모든 죄인을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대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이것도 만족시키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짐승 희생 헌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 희생헌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희생헌물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 희생헌물 제도를 위해서 성막도 필요한 것이고 제사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 희생헌물을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특정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성막에서 그 짐승 희생헌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은 아무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려도 된다 하신 사람만 이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막과 희생헌물 이런 것들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되는 11조 문제도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그 중에 하나라도 이 용도 폐기가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적으로 그냥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11조를 이 율법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받은 것이 바로 이제 율법과 이제 짐승 희생의 헌물이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책에다가 빼곡히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대략적인 것은 기억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책에 적은 것입니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읽어준 것입니다. 그 책에서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장 3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함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했죠.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여러 대야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이 언약의 책이 뭐겠어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이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펴서 쭉 읽어내려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고 지나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의 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 모세가 여러 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소들이라 그랬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의 소들을 잡아서, 그래서 그 살 같은 것은 이제 각을 떠서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렸겠죠. 살 부분은 태워서 드렸을 것이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피를, 소 한 마리 죽이면 피가 얼마나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를 대야에 담았어요. 커다란 대야에 담았겠죠. 그래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제단 위에, 그러니까 피도 탔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뿌렸다. 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은 굉장히 조금 좀 섬찟한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시뻘건 피, 검붉은 피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뿌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이거 보면 누가 좀 떠오르십니까? 갑자기 무당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막 닭피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뿌리고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 무당들이 하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가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독창적이면서 뭐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시던 그것이었는데 마귀가 이것을 왜곡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무당 굿하고 하는데 이걸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 피를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컬어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그 언약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첫 상속 언약이다. 왜 피를 가지고 하셨을까? 레위기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로 맺는 언약인 것입니다. 피로 맺는 언약, 이것은 생명으로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이 언약은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 또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이 언약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으로 맺는 언약. 목숨으로 얻는 언약,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첫 상속 언약 이렇게 불렀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거의 1500년 후에 이제 기록하게 되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아, 이첫 상속 언약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첫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그렇죠. 판단의 법도 이런 걸다 알려줬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아까는 소라고만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염소도 같이 있었네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에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대야채로 이렇게 확 뿌린 것이 아니라 우슬초와 양털에 찍어서 이렇게 뿌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사람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그 책에도 뿌렸다. 그 언약의 책, 아까 그 율법이 기록된 그 언약의 책에도 뿌렸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했다는 것입니다. 상속 언약의 피다. 이것이 첫 상속 언약을 맺는 장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으로 새롭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사람을 속박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의 주님. 그 다음에 인도의 주님, 구출의 주님, 치유의 주님, 위로의 주님, 공급의 주님, 승리의 주님, 교제의 주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순서적으로 발견하면서, 새롭게 경험하면서 에벤에셀을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에벤에셀을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인가?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 언약의 주님이라는 그 에벤에셀을 하나를 더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그 CO에 그 해당하는 것이 영어 어원 사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온다, come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다, come together, 같이 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상호 협약하는 것, 상호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협약하는 것, 이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최소한 두 당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아무 대상도 없이 언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 이때만 언약을 맺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에 관한 언약이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두 당사자 간에 이걸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너와 함께한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그이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시면서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실 때, 이제 노아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 또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와 맺으시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노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과 세우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노아 이후로 다시 번성하게 될 모든 인류, 더군다나 이 짐승, 이런 모든 피조물들과도 함께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게 영존하는 언약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것이 무지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이 아담을 대체하는 아담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이 모세, 그러니까 다시 인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간인 그 죄송합니다. 노아. 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예, 그 이후에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번성하고 나서 그 민족들이 계속 또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한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여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이네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일단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1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후손이 번성하게 하는 씨에 대한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언약을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고, 17장에 와서는 이제 씨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장 7절에 보면 이것도 영존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언약이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는 모세와 맺으신 이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그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 율법, 판단의 법도, 또 어떤 규례들, 이러한 법들을 주시면서 그 법 안에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맺은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을 첫 상속 언약이다, First Testament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대표 선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대표 선수인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이 있다면 그럼 인류 전체와 맺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상속 언약,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맺어졌는데, 그러나 이 상속 언약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와 다시 갱신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세우시는 언약,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시는 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저녁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실 때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상속 언약, New Testament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까 첫 상속 언약, First Testament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는 New Testament, 새 상속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새 상속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첫 상속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첫 상속 언약을 구약, 세상속 언약을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첫 상속 언약에 속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걸 다루고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새로운 언약, 새 상속 언약, 신약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나은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상속 언약이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지만 그러나 신약, 새 상속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피,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시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상속 언약 또한 유대인과만 세우시는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세우시는 그러한 이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 부분은 좀 시간을 참 많이 들여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야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이제 요점, 주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일단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다. 그게 포인트고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언약의 주님이시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구약의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첫 상속 언약에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그 새 언약도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 상속 언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 내가 그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뭐 하지 않아도 사실은 거기에 엮여 있어요. 우리가 다 자동적으로 그냥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죽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법에 그냥 자동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 상속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새 상속 언약,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시는 그 새 상속 언약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내 것으로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다 부여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처벌을 받아주셨다. 영원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바로 새 상속 언약에 내가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 언약, 이 언약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 첫 상속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 이렇게 지금 나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상속 언약을 내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인격적인 모습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상호 간에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보다는 조금 더 좀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한 약속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같은 경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 그렇죠? 언약을 맺는 문제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당사자가 전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멩이와 언약 맺지 않습니다. 나는 인격적이지만 돌멩이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와 이 언약 맺지 않아요. 맺어봐야 자동차는 그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의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의사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본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새롭게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벤에셀을 하나를 더 세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모습도 있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이 언약을 체결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체결하는 언약은 이제 첫 상속 언약은 아니죠. 둘째, 두 번째 상속 언약. 우리는 사실 도달해야 하는 산이 있다면은 시내산보다는 사실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에 도달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새 상속 언약을 체결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에 대한 그 확신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는가. 만약에 이런 어떤 확신이 없으시다면, 아, 그러면 나는 아직 이 두 번째 상속 언약과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얻기 원하신다면, 혹시라도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나 또 우리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교제를 요청하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언약 이런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모습, 다양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경험해 가기를 원하고, 이 이후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에 따라서 더 경험해 가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인생에 있어서, 믿음 여정에 있어서 함께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